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저희가 교독한 시편 11편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16편, 23편, 또 27편의 그 시들이 오늘 시편 11편과 매우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뢰의 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두운 곳에 있는 악인이 자신을 향해 그 화살의 시위를 당기고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악인이 어두운 곳에서 이 기자의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악인이 자신에게 화살을 당기고 있다. 참 두렵고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 어려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새들이 산으로 피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말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오늘 또 그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산으로 피하지 말라, 산으로 피하라 이런 말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가,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또 믿음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좀 이렇게 짧은 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쉽게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 순간을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인이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이런 순간에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들이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목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경우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 뱅크 어카운트에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유한한 존재를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고 또 그리고 하늘 보좌에 동시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진 건물 안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늘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감찰하다는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examine이란 말을 씁니다. 점검하다. 또는 accountability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한국말로 굳이 옮긴다면 그 책임감, 의무감을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럽죠. 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실까?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실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반응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과 유황, 예, 뜨거운 바람, 어떤 그 성경의 스토리를 연상케 합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예, 그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고 태우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악인에게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에게도 반응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들, 나빠하는 사람들,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좋아하신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세한 수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이고요. 또 의로운 행동을 행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온전히, 다른 말로는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의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삶을 100% 의뢰하는 것이다. rely on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0%라는 말, 이게 목사님 말도 안 되지. 어떻게 100%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뭐 95%도 될 수 있고 또 90%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예,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보여줬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100% 신뢰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100%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터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끝이지 않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어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많이 듣고 또 제자반을 듣고 또 1대1 양육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100%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확실한 것들을 찾아서 오늘도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또 이기적인 마음 또 더러운 그런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른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또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또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우리의 터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루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